시대가 좋아져서 웬만한 것은 우리는 거의 다 먹어보았습니다. 지구 각처에 있는 과일, 맛나는 음식들을 다 먹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먹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이 아마 만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음식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어찌나 맛있든지 이 처음 먹어본 이 신비한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과자도 맛있는데 거기다 꿀까지 섞었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 꿀이다, 꿀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먹어보고는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 꿀맛 같은 이 신비한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말로 바꾸면 이게 먹고 이 신비한 음식이 도대체 먹고 너도 나도 먹어보고 너무 신비해서 이게 먹고 이게 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먹고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만나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또 이 만나가 신비해서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맷돌에 갈아서 구우면 과자가 되고 절구에 찌어서 삶으면 떡이 되어지는 꿀을 넣지 않았는데도 꿀맛이 나는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타지 않고 굽히는 신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드리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이 신비한 만나를 거두는 일이 마냥 즐겁고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신비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시시해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서 물린다고 실증이 났다고 매일 똑같은 것 먹으니까 느끼하다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우리는 양념이 그립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살이는 했어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요리해 먹을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러 돌아갑시다.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토요일 날 점심 때 국수를 삶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장로님 댁에서 오랜만에 칼국수 했다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날 저녁 장로님 댁에서 별미로 칼국수를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주일 아침에 또 토요일 점심 때 먹고 남은 국수를 아침 밥으로 대신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점심을 국수로 했습니다. 아침에 국수 먹고 점심 때 또 국수 먹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권사님께서 점심 때 먹고 남은 국수를 모두 사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 때 교회에서 주신 것이라고 해서 또 국수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남은 국수 안 먹으면 버린다고 아깝다고 먹으라고 해서 또 국수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점심 때 권사님이 주일 날 목사님 국수를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목사님 생각나서 칼국수 했다고 한양푼이 이고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퇴 부고로 들어가시더니 상을 막 차리시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큰 그릇 냉면기를 꺼내서 거기에 국수를 가득 담아서 목사님 식심도 빨리 오이소 합니다. 가시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앉아서 목사님 맛있지요? 맛있지요? 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면 이 젓가락을 놓겠는데 다 먹을 때까지 가시지도 않고 맛있죠? 맛있죠? 하는데 그날 저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칼국수는 잘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음식을 너무 오래 먹으시면서 질리신 것입니다. 배고파하던 시절 배 터지게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다 하는 그런 시절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기쁨, 처음 먹었던 신비한 그 꿀맛은 잊어버리고 만나를 거두는 그 기쁨은 상실해버리고 질린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 질린다는 이유도 웃깁니다. 정력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신비한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비한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를 상실한 인간은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다른 것을, 옛날에 먹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그 뜻은 죄된 삶으로 회귀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풀어서 산에 놓아두면 멧돼지처럼 이빨이 길게 나고 모양새가 꼭 멧돼지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하는 바 선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구하고 악을 탐닉하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 만나 판석에서 샘이 막 터져나는 더 이상 이 신비로운 이 신기한 일들이 신부럽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그 기적들이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늘 있는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하, 아,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놀라움, 경이로움의 연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경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 마당에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이 잔디밭에는 메뚜기도 살고 개구리도 살았습니다. 주일날 시내에서 아이들이 와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았다고, 야 개구리다고, 야 메뚜기다고, 목사님 메뚜기 잡아주세요, 목사님 개구리 잡아주세요. 이 개구리 한 마리 잡아주면 그 아이들이 개구리 한 마리 가지고 신기해하고 하루 종일 갖고 놉니다. 목사님이 미꾸라지 잡아주셨다고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니고 잠자리 한 마리 잡아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놉니다. 어른들은 시시하게 여기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신비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이 흘려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드레핀 백합화, 새 한 마리, 씨 뿌리는 농부, 입이 막 돋아나는 무화과 나무, 저녁 노을, 이 모든 것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를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 가운데 가을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곱게 물든 단풍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빛깔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신비해서 하나님 모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비한 기적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감사를 망각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까? 너무나도 축복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종대왕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세종대왕님이 지하철을 타보셨겠습니까? 승용차를 타보셨겠습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겠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한번 쐬보셨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보셨겠습니까? 겨울에 딸기를 드셔보셨겠습니까? 나라 밖은커녕 이 동네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축복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에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과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 경이로운, 이 신비함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한 차가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질 때 일상 속에서 우린 감격과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한 이 기계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가난하고 비관하게 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영혼과 육체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상대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 받은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적다고 나만 적게 주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를 키우지 못하고 그 감사한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로 회귀해서 애굽에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자고 엉뚱한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불의한 것에 목말라 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백성들은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기 달라고 만나가 실적 났다고 이 배은망덕하게 반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브로 타타와에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그 받은 것 땅에 묻어버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받은 것 오히려 뺏겨버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상실하면 욕심이 나서 더 가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독점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서 받은 것 뺏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다가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에 이 선악과에 탐내가다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실낙원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더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형제와 함께 나누어야 할 공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내어 거두었지만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형제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된 사람들이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누게 하는 테크닉,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받은 건강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커다란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대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려웠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치밀어 올랐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냐고. 저 나쁜 놈들은 잘도 살고 있는데, 암은 저 나쁜 놈들이 걸려야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왜 암에 걸렸냐고.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왜 나냐고요. 이 가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링거병도 던져버리고 잡히는 대로 던지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그렇게 했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제일 미웠고 두 번째는 남편이 미웠대요. 저놈 만나서 내가 몹쓸 병에 들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 가기도 싫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네 나이가 되도록 엄마라고 마음껏 불러보았다고.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어서 나는 원 없이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믿거나 말거나 옆에 신랑이 있고 감사한 것이 하나 둘 보여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입에서부터 고백되어지면서부터 그의 몸은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할 신령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만나 먹기를 거부하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커다란 구멍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과 육체는 고사하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하루밖에 못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루살이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지 못하잖아요. 먹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루 만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울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고 불평하고 말씀 먹기를 거부한다면 고사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이 만나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매일 성경 쓰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즐거움을 오늘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만나로, 인류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입니다. 말구유입니다. 말밥통에 오신 것입니다. 말밥통에 오신 인류의 만나로,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매일 먹지 않고는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먹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과 이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으러 밭에 나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에 가면요, 뱀도 있고요, 지네도 있고요. 저는 두꺼비를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징그러운 두꺼비도 나오고요. 심지어 뱀에 물리기도 하고 지네에 물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농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 낯에 수차례 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1년 농사를 송두리째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낯에 베이는 것이 두렵다고, 뱀이 무섭다고, 두꺼비가 징그럽다고 도둑 맞을까 봐 밭에 안 나간다면 결코 농부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서 온갖 역경을 이기고 나가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별별 이상한 것이 다 나타납니다. 두꺼비도 나타나기도 하고 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고, 교회 오는 것이 어렵다고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거두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서울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여기 우리가 앉은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기쁨, 이 경이로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와 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날마다 커져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전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마추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어지는 순간 은혜와 복은 저 멀리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천연임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신비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 교회 오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발 내딜 때마다 그 경이로움을 매주 매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받아서 날마다 경이로움이 커져가는 이 연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 삶 속에 이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까? 신앙의 프로가 되어서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는 순간 신앙의 경이로움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매주 달라지지 않는 찬양대의 찬양이, 변화되지 않는 장로님의 기도가 식상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의 프로가 되어버린 증거인 것입니다. 너무 축복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를 거둘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신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판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부터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이 박해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목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아마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석회가 섞인 물을, 오염된 물을 먹어서 늘 탈이 나서 약골인, 병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물 먹지 말고 물 대신 포도주 먹어라, 그렇게 권면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예배소 교회는 내우 외환, 풍전등화와 같은 급박한 그런 교회 상황 속에서 그만 디모데는 번아웃,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정신 차려야 한다. 너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울 때 안수하던 그 시절, 네가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안수받던 그 믿음의 열정, 그때 그 믿음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너의 모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이 능력,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서 네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다 파괴시키고 내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맛없다고 하면 금방 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겠다고 출발했던 그 개척,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벽돌 한 장 놓던 그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회복해서 성전에 오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만나를 거두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성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지적 욕구에만, 그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다 너무나 똑똑하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말 잘하고 똑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의 능력은 말 잘하는 것, 똑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능력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지 말고 아마추어로 돌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천인임을 탐하는 탐험가의 심정으로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그 떨림, 그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좀 별로 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힘이 넘치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행진곡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세일 거민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무장하고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이상한 군대였습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군대는 맨 앞에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이 찬양대를 따라가면서 손에 총을 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총을 놓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서 떨었었는데 신비하게도 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진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라가 송축의 역사, 이 보라가 골짜기 역사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송축의 골짜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찬송 소리를 듣고 적들이 놀라서 자중진환으로 진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힘을 내고 말씀을 달게 먹으십시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안수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그 소명, 처음 믿는 그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